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경상남도 밀양의 한 병원에서 오늘 아침 불이 나 37명이 숨지고 14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중상자도 있어 사망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화재가 시작된 곳은 밀양시 세종병원 1층 응급실로 지상 5층 건물인 병원에는 당시 환자 100여 명이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40여 대와 소방헬기 2대가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소방대원들은 짙은 연기로 인해 신속한 구조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밀양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26분경 불을 모두 껐고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에는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화재는 최근 10년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가운데 사상자 숫자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를 통한 한국과 일본에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오늘 유럽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적어도 3차례에 걸쳐 러시아 항구 도시 홀름스크와 나홋카에 석탄을 하역한 뒤 이를 다시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별도의 서방 선박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석탄을 실은 선박 가운데 일부는 지난 10월 일본과 한국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정보기관 소식통들은 러시아를 통한 석탄 수출을 확인했으며 이 같은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석탄을 비롯해 북한의 주요 광물 수출을 금지하는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관련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있다며 보도 내용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정부의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사업을 위해 열려있고 우리는 다시 경쟁력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폐막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채용하고 건설하고 투자하고 성장하기에 지금처럼 좋은 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일방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모두가 번영하고 모든 어린이들이 폭력과 빈곤, 두려움 없는 곳에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공정하고 호혜적이어야 한다며 불공정한 무역은 결국 모두에게 손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무역 체계를 원전하게 복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안보 현황과 관련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이슬람 무장단체 IS 등을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6개국이 극단주의 무장세력 대응과 안보위협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국방장관은 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Our Eyes, 즉 우리의 눈이라는 정보협력 네트워크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개국 고위 국방당국자들이 2주마다 만나 영내에서 활동하는 반군 세력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해임을 지시했었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익명의 관계자 4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도널드 맥겐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이런 지시를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이 1년 전 자신이 소유한 트럼프 골프클럽 측과의 논란을 빚었던 일과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경력 등을 들어 이해 충돌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맥겐 법률고문이 끔찍한 영향을 우려하며 만류해 이행되지는 않았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진입니다. 1월 26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북한과 대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일본 정부가 최근 북한 유조선의 화물 옮겨 싣기 현장을 포착한 것과 관련해 대북 제재 이행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직후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4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2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 1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북한과 대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부는 미북 대화가 성사되려면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대한 진지함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we're not there yet. The United States' position has not changed on the matter of North Korea. We want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워싱턴의 외신 기자 클럽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최근 열린 남북 대화가 육자회담과 미북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냐는 질문에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마주앉아 대화하고 싶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가능한데 아직 이런 북한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열린 남북 대화에 관해서는 그런 접촉을 지지한다며 이웃과 전화를 들고 대화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n term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lso North Korea having conversations about the Olympics, we certainly would support those kinds of contacts and conversations. We think it's good to have conversations.
또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 멋지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일본이 북한과 제3국 유조선 간의 환적 현장을 포착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일본 외무성이 전날 공개한 북한 유조선 환적 장면을 담은 사진과 관련해 이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미 정부의 구체적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중국의 협력 사항을 묻는 질문에 미국과 중국이 논의하는 최우선 안건은 북한이라며 중국은 여전히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일본 정부가 최근 북한 유조선의 화물 옮겨 싣기 현장을 포착한 것과 관련해 제재 이행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북핵 저지에 동참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부는 북한 유조선의 불법 행위를 감지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We welcome all actions to implement UN sanctions that ban ship-to-ship transfers with North Korean entities.
캐틴 아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5일 북한 선적 유조선과 도미니카 공화국 선적의 선박이 해상에서 화물을 옮기는 장면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포착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 선박과의 환적을 금지한 UN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불법적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돕기 위한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expect all nations to take seriously their responsibilities to help end the DPRK's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애덤 세베니는 일본 정부와 관련 정보를 계속 공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제 압박 캠페인의 일환으로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와 계속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As part of the global pressure campaign,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work with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o ensure all nations are fully implementing UN sanctions obligations.
한편 BOA가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선박 회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화물을 넘겨주던 도미니카 공화국 선적 유조선 역텅호는 싱가포르 회사가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자국 깃발을 단 선박이 북한 유조선과 공해상에서 화물을 옮겨 실었다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며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지난 20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게 화물을 옮기다 적발된 선박은 자국 선박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외교부는 2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자국의 어떤 선박도 동중국 해에서 유엔이 금지한 매매 관계를 맺었을 수 있는 북한의 유조선과 접촉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미니카 공화국 항만 당국에 따르면 도미니카 공화국은 자국 깃발이 달린 유조선을 한 척도 보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항만 당국은 일본 언론에 보도된 동중국해 위도에 도미니카 공화국 선박이 있다는 기록 역시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외무부는 유엔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유류 관련 물품이나 다른 물품들의 판매를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3일 북한 유조선 례성강 1호가 동중국해 해상에서 도미니카 공화국 선적 유조선 역통호와 맞댄 상태에서 화물을 옮기는 장면을 포착해 사진을 공개했었습니다. 실제로 역통호는 도미니카 공화국 깃발을 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VOA가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소유주는 싱가포르에 주소지를 둔 역통에너지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역통호가 등록국가와 운영국가를 달리하는 편의치적 방식을 운영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앞서 VOA는 한국 정부에 억류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코티호가 각각 홍콩과 파나마 깃발을 달았지만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실제 회사 역시 중국 본토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금지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백악관이 요즘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MBC 방송의 북한 취재 보도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는 MBC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취재하기 힘든 세계 최악의 전체주의 국가를 미화하는 데 기여했다며 당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체제 선전을 도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미국 NBC 방송의 북한 취재 보도에 대해 백악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의 한 관리는 25일 VOA에 MBC에 대해 당혹스럽다며 비판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관리는 언론학을 공부하는 1학년 학생도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도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보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전체주의적인 국가를 흥겨운 겨울 휴양지로 보이도록 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MBC가 그 일을 했다며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주간방송사인 MBC는 최근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나이틀리 뉴스팀을 북한에 보내 취재한 것을 잇따라 보도했었습니다. 방송은 특히 강제노동과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김씨 정권 우상화의 대표적인 장소로 비난받아온 마식령 스키장을 방문해 북한의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 호텔과 많은 스키장 이용객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미국에선 보수층을 중심으로 세계 최악인 북한의 인권 상황과 잔혹성, 김정은 정권의 압제엔 침묵한 채 북한의 체제 선전에만 이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특히 많은 미국인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 때문에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MBC 방송이 태도가 변하지 않은 북한 관리들의 목소리를 보도한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었습니다. 나이틀리 뉴스의 인기 진행자인 레스터 홀트는 방송에서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려 하고 스키장은 엘리트들의 휴양지처럼 보인다며 비판적 언급도 했지만 북한 내 보도 대부분이 북한 당국이 검열에 허가한 모습과 인터뷰가 담겨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국방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직후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림픽과 겹치지 않게 기간을 조정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김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합동참모본부의 케네스 맥킨지 중장은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n't suspended. We're deconflicting during the period of the Olympics and exercises will continue.
맥킨지 중장은 25일 미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올림픽 기간 동안 훈련을 겹치지 않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훈련은 올림픽이 끝난 즉시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It's a deconfliction during the Olympics, and that's the only thing that's.
훈련은 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겹치지 않도록 했을 뿐이며 이것만이 발표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갖고 올림픽과 군사 훈련이 겹치지 않도록 합의해 양국군이 올림픽의 안전 보장에 집중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미 국방부도 VOA에 두 나라가 평창올림픽 폐막까지 연합군사훈련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확인했었습니다. 한편 화이트 대변인은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이 26일 하와이에서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It will be a continuation of the conversations that they had in Vancouver. They will talk about areas of interest of mutual.
그러면서 이번 회담은 지난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회의의 연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장관은 남북 대화와 양국이 공유하는 현안을 포함한 상호 이익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지 못하면 전 세계적인 핵확산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론에 대해선 중국과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핵 확산을 북한 핵 개발의 가장 큰 위험성으로 꼽았습니다.
My fundamental concern about the nuclear program of Korea is not the threat it poses to the territorial United States. Significant as it is.
리처드 닉슨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키신저 전 장관은 25일 국가 안보 전략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는 미국에 가하는 위협이 아니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국과 중국 그리고 전 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역량을 유지할 경우 다른 국가들도 핵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방법이라고 느끼고 이는 곧 국제적 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My most immediate concern is the following. If North Korea still possesses a military nuclear capability in some finite time, the impact on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might be.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도 핵무장을 원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게 되면 한국은 핵 없는 국가라는 처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일본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는 미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 목표가 돼야 한다고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강조했습니다.
So therefore, I think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a, must be a fundamental objective. And if it is not reached, we have to prepare ourselves. For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to other countries.
이어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의 핵무기가 확산되는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는 곧 국제 정치의 새로운 양상을 만들고 미국의 억지력 개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이른바 쌍중단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거나 진전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압박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If China took an unqualified opposition to the nuclear program and a joint program with us, I think it should be possible to develop the sort of sanctions and pressures that are irresistible.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중국이 북한 핵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택한다면 거부할 수 없는 제재와 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자신이 선호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워싱턴에서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는 상황이 레드라인으로 설정됐지만 북한은 이미 이 선을 넘었거나 곧 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할지 아니면 선제적 군사 행동을 취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시기가 임박했다는 워싱턴 조야의 시각을 전했습니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 선제 공격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My own thinking, I would be very concerned by a unilateral American war at the borders of China and Russia, in which we are not supported by a significant.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 혹은 최소한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 없이 중국과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그러나 압박을 늘리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목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조지 술츠 전 국무장관은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견해에 동의한다면서 핵전쟁을 경고하는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자신을 파괴할 공허한 협박이라고 묘사했습니다.
No empty threats. Empty threats destroy you. So I'd be very careful in drawing red lines that imply that if somebody messes with them,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슐츠 전 장관은 방아쇠를 당길 자신이 없으면 총을 겨누지 말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누군가 건드리면 핵전쟁으로 응수할 것임을 시사하는 레드라인을 긋는데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헨리 키신저와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제시한 이 북한 핵 문제 진단과 처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의 거두로 불리는 두 사람은 북핵 문제를 국제 질서의 틀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 키신저와 슐츠 전 장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볼까요?
미국 외교의 살아있는 전설로 꼽히는 거물들입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1970년대 리차드 닉슨과 제럴드 포드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냈고 베트남전 휴전협상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각별한 사이로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조언하고 있습니다. 슐츠 전 장관은 닉슨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에 이어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7년 가까이 국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옛 소련과의 핵무기 감축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슐츠 전 장관은 98살, 키신저 전 장관은 94살입니다.
예. 자, 이 두 사람이 의회 청문회에 나왔다는 것은 전 세계 군사 안보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여 년 사이 기존 세계 질서가 서서히 무너지면서 강대국 간 경쟁이라는 전통적인 패턴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옛 소련 붕괴 이후 유일 강대국으로 역할을 했던 미국의 위상이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으로 흔들리는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이런 상황이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대결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예, 북핵 문제를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이 문제가 전 세계 핵 질서와 강대국 간 협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북핵 문제에 비하면 중동의 상황은 미국의 중간 정도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이 북핵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가장 즉각적인 도전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핵 확산과 미국과 중국 간 협력, 군사적 충돌 가능성 등과 연계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키신저 전 장관은 가장 큰 문제는 북한 핵이 미국 영토에 가하는 위협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 말은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군요.
예, 키신저 전 장관은 작은 나라에 불과한 북한이 미국에 압도적인 위협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과 중국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능력을 유지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들도 핵 보유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한국도 핵무기가 없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이어 일본도 그 선례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키신저 전 장관이 북한의 핵 보유가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죠?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게 두 전직 장관의 지적입니다. 특히 키신저 전 장관은 북한의 핵이 체제 생존을 위한 것이라면서 그들에게 핵 포기는 자살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건가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사람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도 주변국들의 핵 보유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미중 두 나라가 북핵 문제에서 건설적인 협력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미국은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구체적으로 6자회담 재개나 미국과 중국이 별도의 포럼을 만들어서 북한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예, 이 두 사람은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부정적입니다. 전 세계 대다수 나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슐츠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 핵무기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저강도 핵무기 개발을 추진 중이라는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소형 핵무기도 핵무기이며 작은 걸 사용하면 곧바로 더 큰 걸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슐츠 전 장관은 전 세계적인 핵무기 폐기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는 3월 열리는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적어도 두 명의 북한 선수가 참가할 것이라고 국제 패럴림픽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 선수들에게 특별 출전권을 부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패럴림픽위원회 IPC는 적어도 두 명의 북한 선수가 평창 동계 패럴림픽 노르딕 스키 경기에 참가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PC의 크레이그 스펜스 미디어 국장은 25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참가한다면 평창 패럴림픽은 북한이 참가하는 사상 첫 패럴림픽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7일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평창 동계 패럴림픽 참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스펜스 국장은 북한 선수들이 출전 자격을 획득했는지 아니면 와일드카드, 즉 특별 출전권을 받게 될 것인지 묻는 BOA 질문에 아직 출전 자격 획득을 위한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스펜스 국장은 이달 초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선수들이 출전 자격을 얻지 못할 경우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와일드카드를 검토할 것이 확실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스펜스 국장은 26일부터 28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리는 IPC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동계 패럴림픽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의 진전 상황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계 패럴림픽은 IPC 주최로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신체장애인 국제 스포츠 대회로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도시에서 올림픽 폐막 직후에 열립니다.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직후인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 동안 열립니다. 북한은 그동안 2012년 런던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패럴림픽에는 참가했지만 동계 패럴림픽에는 한 번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 공군이 최근 초대형 재래식 폭탄인 GBU-57MOP를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만이 장착할 수 있는 이 폭탄은 지하 60m 안까지 파괴할 수 있어 북한의 지하시설 폭격에 매우 위력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공군의 에밀리 그라부스키 대변인은 24일 미 블룸버그 통신에 최신 초대형 벙커버스터인 GBU-57MOP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배치된 GBU-57은 네 번째 개량한 최신형으로 단단하고 지하 깊이 배치된 목표물을 겨냥한 공격 성능을 개선했다는 설명입니다. 벙커버스터는 말 그대로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벙커를 날려버리는 강력한 폭탄을 말합니다. GBU-57은 특히 14톤에 달하는 폭발물을 싣고 위성 항법 시스템을 통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 국방부 무기운용 시험평가국은 웹사이트에서 B-2 스피릿 전략폭격기만이 미 공군에서 유일하게 이 폭탄을 장착해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GBU-57의 탄두는 이전 벙커버스터용 폭탄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폭탄이 지난해 4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내 순위파 이슬람 무장 세력인 ISIL 공격으로 주목을 받았던 GBU-43보다 훨씬 무겁고 강력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잘못된 행동으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지하에 있는 핵과 미사일 시설, 전쟁 지휘소를 모두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북한 수뇌부의 전쟁 지휘소는 지하 50m에서 100m 사이에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과 미국 정부 모두 이를 공식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이 최신 초대형 벙커버스터의 실전 배치가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유일하게 이 폭탄 공격을 할 수 있는 B-2 폭격기 석 대가 이달 초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순환 배치됐기 때문입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의 매건 쉐이퍼 공보실장은 앞서 VOA에 B-2 폭격기 배치는 2014년부터 시작한 폭격기 보증과 억제 임무의 일환으로 괌에 순환 배치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헨론 선임연구원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B-2 배치가 정상적인 순환 배치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최근 남북관계 개선으로 미군이 방어 수위를 낮출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신호로도 볼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VOA는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에 공군이 확인한 최신 GBU-57 폭탄이 괌이나 다른 서태평양 지역에 전진 배치됐는지를 물었지만 25일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 국방부 무기운용 시험평가국은 웹사이트에서 미군이 이미 지난 2016년 3월과 6월에 뉴멕시코주의 와이샌드 미사일 시험장에서 B-2 폭격기가 GBU-57 투하 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여러 군사항공 전문지들은 B-2 폭격기가 지난해에도 활발하게 GBU-57 폭탄 투하 시험을 했었다고 전했습니다. 유력 군사항공 웹사이트인 theaviation.com은 지난해 10월에 B-2 폭격기 석 대가 미주리주 와이트먼 공군기지를 출격해 야간 폭격 훈련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점을 확인하지 않은 채 와이트먼 공군기지에 509 폭격단이 제작한 폭격 훈련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었습니다. 이 매체는 특히 B-2 폭격기들이 북한과 산악지형이 비슷한 미주리주 오자크스 지역에서 폭격 훈련을 했다며 현지 무선통신 제보자를 인용해 북한 지도부를 언급하는 미군의 무선 교신이 포착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B-2 폭격기가 적의 광범위한 방공망을 쉽게 뚫고 들어가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과 이란 공격에 매우 효율적이라고 지적합니다. 과거 괌에 미 전략폭격기 지속 배치를 시작했던 데이비드 뎁툴라 전 공군수석 부참모 차장은 지난주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미군의 비대칭 우위 가운데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B-2의 스텔스 기능을 북한 정권이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What's important to recognize is that our asymmetric advantage for dealing with North Korea is air power. And stealth in particular. Stealth aircraft like the B-2, the F-22.
실제로 현역 미 공군 고위 장성도 이런 대북 작전 능력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군 중장인 마크 나우랜드 공군 작전 담당 수석 부참모차장은 최근 의회에서 기자들로부터 북한의 방공망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뒤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냐고 물으면 대답은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공군은 공군력에서 패권을 잡고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그러나 이런 군사력은 북한과 전쟁을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이 세계 각국의 고문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기금 지원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도 이 기금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유엔 고문 피해자를 위한 자발적 기금을 지원받을 민간단체들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마감 시한은 오는 3월 1일이며 지원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될 예정입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들에게 기금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1년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만들어진 이 기금은 지금까지 전 세계 630개 단체에 1억 8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서울에 정착한 탈북자들도 이 기금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이 기금을 지원받아 고문 피해 탈북자와 그 가족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단체 김민주 연구원은 지난해 BOA와의 인터뷰에서 탈북자들은 주로 중국으로 탈출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과정에서 고문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손과 발 또는 각자를 무자비하게 마구 때리거나 거짓 증언을 강요하는 심리적 고문 등 다양한 형태의 고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김 연구원은 이런 고문이 반복적으로 차용되면서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고문 상황에서 벗어나더라도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생활이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고문 피해를 당한 후에 불안이나 우울, 지속적인 악몽과 극도의 공포에 휩싸이는 심리적 문제에 직면한다며 이런 점에 맞춰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자가 이제 고문 피해자분을 만나서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데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심리 문제,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체험과 진로 교육,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신문 과정 중에 탈북자들에게 심각한 구타와 다른 형태의 고문을 조직적으로 자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성폭력까지 자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세 번째 강제 북송된 뒤 구금 중 강제로 낙태를 당한 경험이 있는 지연아 씨가 COI 청문회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낙태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뭐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책상 위에 눕혀놓고 바로 이제 그 수술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혈이 엄청 심했고요.
COI 보고서는 탈북자들뿐 아니라 다른 고금자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 기간 동안 피의자를 제압해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피의자에게 조직적으로 모욕과 위협, 고문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고문 사용은 북한 내 신문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행태라며 특히 정치 범죄 관련 사건에서 두드러진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경제 포럼, 일명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불공정한 무역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살펴보고요. 한국의 병원에서 큰 불이 나서 최소한 37명이 숨진 소식, 또 백악관이 발표한 행정부 이민개혁 방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그 내용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에 투자해라. 불공정한 무역을 용인하지 않겠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일방적으로 미국 혼자 행동한다는 게 아니라 번영을 위해서 안보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서 북한과 이란 등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걸 막아야 한다. 또 이민 개혁을 단행하겠다.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이 미국에 투자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좀 살펴볼 텐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한 이른바 세일즈맨 역할을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 기업에 열려 있고 이 경쟁력이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최근 법인세를 35%에서 21%로 크게 내리는 등 대규모 세제 개편을 단행한 걸 강조하면서 지금이 미국에 투자할 최고의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규제를 철회해서 자본과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이 백악관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연설에서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미국 경제에 가져온 효과를 강조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로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미국 일방주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잘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건데요. 미국은 모두가 번영하고 모든 어린이들이 폭력과 빈곤, 두려움 없는 곳에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개혁을 단행하는 가운데 국제무역제도 개혁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어디까지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상호 호혜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무역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복귀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을 밝혀서 관심을 모았었는데 오늘 연설에서도 TPP 언급이 있었나요?
네,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면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TPP는 환태평양, 그러니까 이 태평양을 둘러싼 12개 나라가 서로 관세 없이 자유롭게 교역하기로 추진한 협정인데요.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에 미국 주도로 일본과 호주, 캐나다 등이 참가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에 미국에 불리한 조건이 많다면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예. 자, 하지만 다시 이 TPP에 가입할 수도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과 호주 등 TPP 회원국들이 환영을 표했는데요. 하지만 재협상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키치 일본 관방부 장관은 TPP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미국을 포함해서 12개 나라가 이미 합의한 거라면서 재협상은 상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 사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회원국은 최근 협상을 마무리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는 3월에 칠레에서 이 공식 서명식을 열기로 합의한 상태인데요. 이 당초 미국이 주도했던 TPP는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 1위인 미국이 빠지면서 이 GDP 규모 13% 수준으로 축소됐는데요. 만약 미국이 다시 복귀한다면 더 큰 힘을 받게 됩니다.
예. 자, 그 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안보가 없으면 번영도 없다면서 테러 퇴치와 안보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방위비 분담을 공정하게 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엔에 최대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했고요. 이란의 핵무기 보유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안보를 위해서 연쇄 이민 제도를 폐지하는 등 미국의 이민 정책을 개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 밖에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다른 이야기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화폐에 대한 논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는데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예일대학교 로버트 실러 교수는 어제 회의에서 블록체인 등 금융과 IT를 융합한 이 새로운 기술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실생활에서 영속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유명한 투자가인 조지 소로스도 이 가격 변동이 심한 암호화폐가 통화의 기본 조건인 안정적인 가치 저장의 수단이 아니라면서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투자 열기에 대해서 거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큰 불이 발생했군요.
네, 오늘 한국 경상남도 밀양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큰 불이 나서 지금까지 최소한 37명이 숨지고 14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가운데 사상자 숫자가 가장 많은 참사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나이 많은 환자들이 많아서 특히 인명피해가 컸던 걸로 한국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 발화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또 대형 화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한 달여 전인 지난달 21일에 이 충청북도 제천에 있는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서 29명이 희생되고 40명이 다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슷한 사고로 또 막대한 인명피해가 되풀이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예방 책임이 미흡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정부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요?
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오전 긴급수석 비서관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제천 화재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또 사망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병원 등 의료시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수습에 나설 걸 지시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오늘 긴급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해난 사고를 정치의 극도로 이용해서 집권한 정부라고 주장하면서 하지만 집권 후 지난 8개월 동안 재난안전대비책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이 총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예고했었는데 일정을 앞당겨서 어제 공개를 했네요.
네, 백악관이 이날 기자들에게 공개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역시 불법 체류 청년들을 구제해주는 방안입니다.
예, 이게 그 다카와 관련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다카라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라고 해서 아주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청년들을 이 드리머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다카를 없애겠다고 해서 논란이 컸었는데 결국 드리머들을 구제해주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잡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드리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등록된 인원이 69만 명쯤 되는데요. 이민단체 추산에 따르면 등록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약 180만 명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드리머들이 미국 시민권을 받는 데는 최장 12년이 걸릴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백악관 이민 개혁안은 드리머들의 부모들은 구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다카 해결 방안을 두고 미국 중앙 정치권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죠.
네, 특히 민주당이 이 문제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서 얼마 전에 이 연방 정부가 3일 동안 부분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국경 보안 강화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물론 빠지지 않았는데요. 예, 국경 장벽을 세우고 남쪽과 북쪽의 국경 보안을 추가로 강화하기 위한 신탁기금 250억 달러를 조성한다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 국경 장벽 건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군요.
예, 드리머를 구제해 주겠지만 국경 장벽은 꼭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 밖에 중요한 항목으로 합법 이민 가운데 몇몇 항목을 제한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 이 합법 이민이라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비자 추첨 같은 제도가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 이민 오는 비율이 낮은 나라 출신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미국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한 해에 약 5만 명이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없애겠다는 겁니다. 또 현재 미국 시민권을 따면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배우자나 자녀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를 미국에 데려오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른바 그 연쇄 이민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미국 시민이 되면 줄줄이 그 가족도 미국 이민을 허용한다고 해서 체인 이미그레이션, 연쇄 이민이라고 합니다.
예, 대략 내용을 보니까 찬반이 크게 엇갈릴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일단 공화당 지도부는 백악관 이민 개혁안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예,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바락 오바마 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민 개혁을 트럼프 행정부가 마무리할 걸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각 당의 강경파들은 백악관 이민 개혁안에 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예, 그 의원들도 역시 성향별로 반응이 좀 다르게 나오는 모양이군요.
예, 공화당 보수파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줄 수 없다면서 이 드리머 구제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고요. 또 민주당의 강경파는 국경 장벽 건설과 합법 이민 제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또 정치권 외에 친이민, 반이민 단체 쪽에서도 각각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공개된 이민 개혁안이 몇 달 동안 계속된 논의 결과물이고 굉장히 관대한 내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17도, 낮 기온은 영하 5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14도에서 낮 기온 영하 5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16도에서 낮 기온은 영하 5도가 예상되고요. 중강 아침에 영하 34도, 낮에는 영하 11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27도, 낮 기온은 영하 9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낮 기온 영하 3도, 개성 아침 기온 영하 17도, 낮 기온은 영하 2도, 사리원 아침 기온 영하 16도에서 낮 기온 영하 5도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낮 기온 영상 2도 기록하겠습니다. 풍산 아침 기온은 영하 27도, 낮에는 영하 10도가 예상되고요. 원산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은 0도 기록하겠습니다. 청진 아침 기온 영하 15도에서 낮 기온 영하 3도, 삼지연은 아침 영하 30도, 낮 기온은 영하 15도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은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에서 5m, 서해북부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1월 26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투데이 3부, 저는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경상남도 밀양의 한 병원에서 오늘 아침 불이 나 37명이 숨지고 14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중상자도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화재가 시작된 곳은 밀양시 세종병원 1층 응급실로 지상 5층 건물인 병원에는 당시 환자 100여 명이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40여 대와 소방헬기 2대가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소방대원들은 짙은 연기로 인해 신속한 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밀양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26분에 불을 모두 껐고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에는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화재는 최근 10년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가운데 사상자 숫자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오늘 유럽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적어도 3차례에 걸쳐 러시아 항구도시 홀름스크와 나후카에 석탄을 하역한 뒤 이를 다시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별도의 서방 선박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석탄을 실은 선박 가운데 일부는 지난 10월 일본과 한국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정보기관 소식통들은 러시아를 통한 석탄 수출을 확인했으며 이 같은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석탄을 비롯한 북한의 주요 광물 수출을 금지하는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있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정부의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사업을 위해 열려있고 우리는 다시 경쟁력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폐막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등으로 투자 환경이 개선됐다며 미국에서 투자와 고용, 사업을 하기에 최고의 시기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일방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모두가 번영하고 모든 어린이들이 폭력과 빈곤, 두려움 없는 곳에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공정하고 호혜적이야 한다며 불공정한 무역은 결국 모두에게 손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프로그램 위협을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6개국이 극단주의 무장세력 대응과 안보 위협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국방장관들은 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Our Eyes, 즉 우리의 눈이라는 정보협력 네트워크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개국 고위 국방당국자들이 2주마다 만나 영내에서 활동하는 반군 세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개빈 윌리엄슨 영국 국방장관이 러시아의 영국 내 주요 기반시설 공격으로 수천 명이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윌리엄슨 장관은 어제 영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영국의 기반시설 공격을 통해 영국 경제에 손상을 주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왜 러시아가 영국의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을 계속 촬영하고 감시하겠느냐면서 실제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격이 이루어지면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해임을 지시했었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익명의 관계자 4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도널드 맥겐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이 1년 전 자신이 소유한 트럼프 골프클럽 측과 논란을 빚었던 일과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경력 등을 들어 이해 충돌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kHz와 1157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